화요일 새벽 말씀 열왕기상 11장 26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11장 26절에서 43절까지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26절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루아이니 과부더라.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인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열두 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열 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열 지파를 네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의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수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택한 중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열 지파를 네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 수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월요일날 읽었던 그 말씀부터 이제 솔로몬의 왕국 분열되는 일이 시작되고 오늘 가장 큰 분열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게 되는 그 일의 첫 사건을 읽게 됩니다. 26절에 보면 이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 그 여로보암의 족보를 이야기해 줍니다. 에브라임 족속이라고 나오고 에브라임 족속이다. 그리고 28절에 가면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다. 이 요셉 족속이란 말 자체가 여러분 요셉 지파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에브라임과 그리고 므낫세 지파 전체를 요셉 족속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실은 전체 지파에서 가장 큰 지파가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가만 생각해 보면 이미 이때에 여기 나오는 말대로 솔로몬이 28절에 나오는 대로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서라고 되어 있어요. 결국은 이미 북이스라엘 전체, 이스라엘 전체의 지도자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보더라도 이 솔로몬의 지파는 유다 집 하나예요. 근데 전체를 다스리고 있는 거죠. 다윗도 그랬고. 그래서 이제 이미 여로보암이 솔로몬의 그 다음 왕으로서는 누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흐름을 차지할 수 있느냐? 사실은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이 어떤 면에서는 자기 하고 싶은 만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27절 이후로는 이제 여로보암이 왜 이제 대적하게 되었냐를 쭉 설명을 하는데, 우리가 읽어보면 그 29절에 보면 아히야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의 명을 받고 여로보암을 만나서 이제 나라를 나누게 될 것을 이제 예언해 줍니다. 예언이란 말은 하나님께 맡기신 말씀을 가지고 가서 이렇게 전해주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새 옷을 열두 조각으로 찢는데, 여로보암에게 말하잖아요. 니는 열 조각을 가져라. 근데 솔로몬에게는 한 조각을 줘요. 한 지파로 설명해 주겠다. 그럼 하나가 모자라요. 요건 뒤에 가면, 5월달에 이렇게 되면 나오는데, 베냐민 지파가 이제 뒤에 포함이 됩니다. 왜 베냐민 지파를 빠뜨렸느냐?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고. 아무튼, 열두 지파가 되는데, 여기서는 굳이 열 지파, 그리고 한 지파라고 구분이 되어 있다. 뭐, 이게 이제, 포로로 갔다가 돌아오면서, 지파가 없어진 것 때문에 그런 것인지 정확하게는 잘 모릅니다. 아무튼 이렇게 나눕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나오는 이스라엘을 이렇게 나눠서 주는데요. 우리는 북이스라엘을 남유다 이렇게 나눠서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서 그렇지, 여기 나오는 이스라엘을 이렇게 여로보암에게 준다, 요 말은 이스라엘 전체를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솔로몬이 그리고 다윗이 속했던 유다 지파는 그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너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라는 그 말과 여로보암에게 너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솔로몬의 그리고 다윗의 지파인 유다는 빠집니다. 이스라엘의 주류에서 밀려버려요. 심하게 말하면 이스라엘에서 빠집니다. 되게 무서운 말이에요. 이게 솔로몬이 행한 그 우상 숭배가 정말 극심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고, 33절에 나오잖아요. 그들이 나를 버리고, 그들이란 말은 솔로몬과 그 지파가 아스다롯, 그모스, 밀곰, 이미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전부 다 가져왔다는 이야기고, 그래서 이제 34절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 손에서 빼앗지 않고 주관하게 할 것이다. 결국은 솔로몬이 죽기 전까지는 이 일은 일어나지 않겠지만은, 그러나 그 이후로는 그 아들의 손에서 나를 빼앗아 그 열 지파를 내게 줄 것이다. 36절에 그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우리는 보통 읽으면, 저도 그랬지만은, 북이스라엘이 망한 걸 알고 있어요. 이 사건의 끝을 알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북이스라엘, 즉 여로보암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는 게 그게 주류라고 생각을 잘 안 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제 솔로몬에 대한 우리가 좀 좋은 감정이 있으니까, 여기 나오는 것처럼 다윗의 등불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꼭 솔로몬 쪽에 다윗 지파, 즉 유다 지파에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근데 원래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왕위를 맡겨서 다윗에서 솔로몬에 이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셨는데, 솔로몬이 실패를 하니까 사실은 여로보암으로 이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다스리게 하셨던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북이스라엘이 망해버려요. 망해버린 거예요. 결국 무슨 말이냐면, 이미 북이스라엘 지파가 그 나라가 망할 때 이스라엘은 끝난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따지면 북이스라엘이 망한 다음에 남유다를 이스라엘로 부르지 않습니다. 그냥 남유다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자, 그럼 이스라엘이 망했어. 근데 끝났어요. 이미 아수르에 망했어. 하나님이 생각하셨던 그 나라와 모세가 이끌었던 이스라엘은 끝났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구절에 나오는 것처럼 다 망했지만, 그리고 완전 밀려났지만 그래도 그 예루살렘에 다윗의 등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희망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의미인 거예요. 이게 희망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의미예요. 남유다가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역사적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좀 뒤에 보게 되겠지만 이스라엘이 망했다 이 말은 북이스라엘이 망하면서 아수르가 치고 확 다 잡아갔어요. 전부 다 포로로 잡아갔어요. 북쪽으로. 그리고 소멸됩니다. 그걸 보고도 결국 남유다는 정신을 못 차린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되게 무서운 말이에요. 그리고 37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여로보암아, 내가 너를 취할 것이다.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죠. 여기 이스라엘이 그거예요. 북이스라엘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요 이스라엘이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는 것처럼 여로보암 네가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라. 남유다 빼고 이런 말이죠. 빼버리고. 38절. 자, 요 38절 설명 너무 기니까요. 요 내용 그대로 사실은 사울에게도 이야기했고 다윗에게도 이야기했고 솔로몬에게도 이야기했습니다. 뭘 말했습니까? 네가 만일 내 명령을 지키면. 계속 반복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네게 주리라. 그러니까 사울로, 다윗으로, 솔로몬으로, 그 다음에 실질적인 왕은 여로보암인 거예요. 근데 조건이 있는 거죠. 만일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제가 설명한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싶어 하잖아요, 지금. 제가 제사장 나라도 말씀드렸고, 그러니까 사울을 세울 때도, 다윗을 세울 때도, 솔로몬을 세울 때도, 여로보암을 세울 때도 하나님은 어떻게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계속 하시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읽으면 참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이럴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39절 또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자, 열왕기 상하가 포로로 잡혀간 자들의 후손들이 자기 아버지에게 물었다고 그랬잖아요. 왜 우리가 망했습니까? 또 그 다음 질문이 뭐냐? 우리가 돌아갈 수 있긴 한 겁니까? 우리가 희망이 있습니까? 나라가 없는데 끝났는데 그러면 뭘 근거로 우리가 돌아갈 것이며 회복될 것인가? 오늘 여기 나오잖아요. 영원히 너희들을 괴롭게 하지 않을 것이다. 39절 그리고 36절에 다윗의 등불이 있을 것이다. 이거예요. 등불이란 말은 약하다는 거예요. 등불이 크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솔직히 이야기하면 호롱불이에요. 호롱불. 저도 기억납니다. 호롱불 기억나실 겁니다. 정말 조그만 그 빛이 있잖아요. 캄캄한데 그거 하나 있으면 그거 있으면 다행이지. 거기에 기름 넣어서 불 켜가지고 참 그 분불에 이게 뭐 활활 타는 불 아니에요. 정말 미약한 거예요. 그걸 붙들고 또 39절에 나오는 것처럼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하겠지만 영원히 하지는 않겠다라는 요 말씀을 붙들고 다시 회복될 것을 이걸 근거로 삼는 거죠. 자, 이러한 선지자의 예언으로 말미암아 이게 소문이 또 나게 되겠죠. 그러니까 40절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해서 여로보암은 애굽으로 도망했다가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돌아오게 되는 것. 그리고 42절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이 40년. 43절 솔로몬이 자기 되고 죽게 되고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여로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이제 내일부터 읽으면 이제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되는 일들이 계속 진행이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기도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 38절에 나오는 하나님 말씀, 여로보암이 당부하시는 그 말씀이잖아요. 네가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해라 하면 나오죠. 하나님이 명령한 모든 일,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눈에 합당한 일,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명령. 자, 다섯 가지인데요. 자, 대부분은 예배의 명령입니다. 우린 자꾸 뭐 율법, 그러니까 이렇게 복잡한 그런 생각 아니에요. 99%는 예배의 명령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자꾸 다르게 표현하냐.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그 예배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법을 잘 읽어보면 자신의 생활 속에서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결법, 성결법 등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이 예배법이라고 말씀하는 이 모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타락을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다른 걸 또 예배하기 때문에 그래서 타락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예배하는 거죠. 명령한 길, 일, 합당한 일, 율례, 명령 모든 것이 전부 다 예배 명령이에요. 그걸 이제 기억해야 합니다. 새벽에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명령을 잘 생각해 보면서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다 기도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일. 예배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이게 마땅한 일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계속해서 우리가 사흘 한 달 동안 제가 기도한 대로 같이 설교한 대로 오래된 우리의 관계 회복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가 예배를 초청할 때에 예배하는 사람들이 모여드는 기적이 일어나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시고 계속해서 교회의 건축 마무리를 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정 또 채워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연락한 성도들과 주일학교 아이들 또 선교지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예배함으로 또 하루 시작합니다. 솔로몬의 그 왕국이 솔로몬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지저지게 되는 일들을 오늘 읽어보았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도 말씀하셨고 다윗에게도 솔로몬에게도 또 여로보암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함으로 주의 복을 받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옵기는 우리가 오늘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일을 하겠노라고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잘 감당케 하시고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